하나님 아버지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큰 복을 입었습니다. 그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아침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방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나던 백성이 평신철 보고 사망의 근심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팔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낸 거미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찌가 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속같이 사라지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대라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전성과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은혜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배 시작 전에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옆에 계신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그러니까 빅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날이 됩니다. 9월 20일은 저와 제 집사람이 결혼을 한 날입니다. 설교서 뒤에 갑자기 저희 집에 영화를 드는 건 블랙 코미디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혼 기념일은 가정에서 더 많이 헌신을 한 아내에게 무언가 선물이나 이벤트를 열어주는 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여러 차례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혼 기념일에 왜 당신만 무언가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나에게도 빚을 달라 했다가 큰 발을 입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9월 20일 날 태어난 것입니다. 둘째 딸이 태어난 그 이후로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보다 이 딸의 생일이 부각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지워졌던 짐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한 우리 두 사람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 아이의 탄생일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어도 기쁜 날도 있지만 오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날이 그분을 위한 날이 안 되고 그분 이외의 주변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날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참담하다 못해 참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 어저께 집사람에게 카드를 한 장 써야 되겠다 싶어서 생전 잘 안 가던 문구를 가서 문구 판에 있는 그 넓은 카드 코너를 유심히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 카드 한 장에 예수님이 그려진 카드를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수백 장 아니 정말 많은 그 카드 가운데 단 한 장에도 예수님이 그려진 카드가 단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빚어낸 신이 같은 그 산타 할아버지가 그려진 그 카드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한켠에 좀 무거워졌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럴 수밖에 없나. 아니 오늘날 우리가 추객이 전도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날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 그날도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보다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독립을 혹은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 줄 왕으로 오실 메시아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실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도 못했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믿고 그 선물에 참여하는 지금 이 자리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성경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빅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서프라이즈의 이 이벤트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몸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평강으로 그분은 검이 아니라 화평으로 오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관심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줄 진리와 같은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큰 이벤트가 그들에게는 이벤트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 어떤 이벤트보다 큰 이벤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그 이벤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데 우린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십자가가 가지는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이 의미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셨는지 그것을 한번 이 아침에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그 길을 우리는 흔히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 라틴어로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비아돌로로사는 노래로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러니까 그 총독 관저에서 시작해서 매장되셨던 무덤까지 이르는 그 길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이 개발해낸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사형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빠르면 2, 3일, 최대는 열흘까지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우리는 그림을 통해 또 영화를 통해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 허리에 천을 두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철저하게 다 벗겼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걸어두는 겁니다. 발가벗은 채로 걸어두는 사람이 수치와 고통, 그러니까 그것의 극치를 그로하여금 누리게 해주려고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치를 떨게 하는 공포감을 주게 됩니다. 일벌 백계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100명을 훈계한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일벌 천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훈계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로마가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국사범, 그러니까 되어 죄인입니다.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 십자가 형을 언도받으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채찍을 맞고 일단 피를 흘리게 해서 생명을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아침에 생각을 잠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아도로로사 그 순례의 길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문했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다녀오셨고 또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또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보진 않았는데 마치 가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도 자랑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과 이 거리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본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공간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저한테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골목은요 넓이가 한 1m 남짓한 좁은 골목길에 양쪽으로는 지금도 기념품을 파는 가게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고요, 정막, 묵상 이런 거 없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끄는 소리와 북적대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 주님을 묵상할 만한 곳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 그런 곳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그런 시간을 맞이했으면 얼마나 더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로사 그러니까 그 골목을 지나갈 때 그날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 당시도 그 비아돌로로사였던 그 골목은 예루살렘에서 몇 안 되는 번화가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비아돌로로사가 되어야 십자가형의 의도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그 길로 주님을 의도적으로 보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이나 그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때나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공부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은 큰날 유월절 전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헤쳐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한날 모두 예루살렘으로 대부분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순례객들이 그곳에 밀집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상인들은 그 순례객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을 테고, 순례객들은 기념품이나 먹을 것들에 눈이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깨끗하거나 정갈하거나 묵상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주님이 가실 때 그 길은 오늘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네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사람들이 온 마음이 온 신경이 다른 모든 것에게로 뺏겨있는 그 순간 그 곁을 주님께서 지나가셨겠죠.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 저기 예수가 가네? 혹은 디아스포라로 왔던 사람들은 몰랐을 거니까, 아, 또 국사범 한 명이 저렇게 사형을 언도당하네? 아마 값싼 동장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신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은 아무도 주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이나 그날이나 오늘날 그 자리나 그날 그 자리나 사람들의 차가운 무관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아마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 정신적인 외로움,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셨을까. 지금 그 길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지갑을 열고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떤 기념품을 살까에 열광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태어날 때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 그날 자기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구할 데가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먹이통을 짐승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태어나신 주님이 가실 때도 그렇게 외롭게 가신 겁니다. 어제 제 아들, 제 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지? 성탄절이야. 성탄절이 어떤 날이지? 아, 예수님이 오신 날이래요. 그 예수님이 뭘 하셨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맞아 주셨대요. 그리고 죽으셨대요. 그럼 성탄절이 기쁜 날이야, 슬픈 날이야? 우리 큰아들이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슴없이 기쁜 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선물 때문이겠죠. 저는 질문을 해놓고 마음이 한켠 되게 아렸습니다. 아, 이 날이 슬픈 날이었구나. 기쁜 날이지만 슬픈 날이었구나. 그리고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사실 되게 무거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주는 곳은 사실 지금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백화점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먼저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마 주님이 오셔도 그들은 별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주님이 그 시장에 혹은 백화점에 나타나셔도 누군지 알아볼 생각도 없고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의 구원은 돈이기 때문이죠. 아마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외로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서 5살 때 막대 사탕의 유혹을 당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40여년 가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행사 없이 보내는 첫 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몇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죠? 세상에 온갖 행사에 시달리시다가 행사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혹시 의문을 띄우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에서 행사는 하지만 정작 주님은 귀청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진 그날 주님은 여전히 외로우셨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쩌면 관심 없어 하는 이 일을 왜 행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왜 그분은 이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위정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위정자와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네 가지의 호칭으로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그분의 본질을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한글로 표현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영어가 이걸 히브리 말 그 자체를 그대로 잘 받아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제가 아침에 영어를 두 번이나 해서 죄송한데 Wonderful Counselor가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상담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 백성의 통치자이시되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억압하고 주무르는 세상의 통치자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인간에게 참 생명의 삶을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언제나 바른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모사라 상담자라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갈 텐데 이 전능하신의 의미는 오늘 잠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믿는 한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장애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그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호칭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이 계속 동그라미 치고 계시죠? 네. 성경책이 많이 황칠이 많이 되어야 천국을 잘 가실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 이 땅의 통치자들은요 통치라는 미명 아래 칼과 창으로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던져서 인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평강을 허락하시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그분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증거한 이 말씀의 내용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의해서 그분이 참으로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왕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요, 그분은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바른 길과 해답을 얻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은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것, 가장 주목해야 할 주제가 다시 7절에서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잘것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본문 7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전사와 평강의 왕이 우승하며 또 다윗의 왕이야 그날에 부진하여 그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유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이를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평강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랍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열성이나 우리의 열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에 대속자가 구원자가 되셨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따라 살 그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성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읽으셨던 1, 2절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방패하셨더니 후에는 해경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갈릴리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던 빈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사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외롭고 하나님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흑암 속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죄인들이라고 본문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갈릴리는 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살던 갈릴리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의미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본문에 근거하면 성탄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이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날입니다. 지금도 그 전능하신 그 평강의 왕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재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그 과정에 두셨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열정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크리스마스에 다른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에 걸맞는 선물을 좀 올려드리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은 잘 준비하셨는지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한 명 용서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올려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로나 입으로만 하는 용서를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강의를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속건제, 속죄제에는 반드시 물질이나 공개적인 사과가 뒤따릅니다. 내 마음속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반드시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내가 입힌 손해를 다시 배상하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속건이라고,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혼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때론 물질이 들어가야 하고 때론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기 전에 그 용서에 시간과 물질,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그 선물을 아름답게 잘 포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함을 행하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위해 주께서 오시고, 아니 주님의 열심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탄절 아침 그 주님의 열심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열심에 우리의 열심으로 응답하는 시내과 교회 교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108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가장 큰 선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열심에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